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하와이 시각으로 14일 오전 11시 57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해 추적했다며 초기 분석 결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이 미사일이 평양 순환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날아가 일본 북부 상공을 지나 일본 동쪽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는 3,700여 km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7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계속된 도발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북한 지도부가 추가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 기간 중 한반도 상황에 대한 회의를 관계국들과 따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슈톤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도 이번 발사에 대해 또 하나의 무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오늘 아침 폭발이 일어나 18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화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 지하철 지붕까지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흰색 플라스틱 통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수제 폭탄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미 남부 플로리다주 수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자들과 구조요원들을 격려하고 물과 빵을 나눠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포트마이어스와 네이플스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무원들, 긴급 구조요원들 덕분에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격려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번 허리케인으로 적어도 2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플로리다의 전기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 국적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전투원이 시리아에서 체포돼 미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국인이 시리아 민주군에 투항한 뒤 지난 12일 미군에 인도됐다며 적국 전투원으로 간추돼 현재 국방부가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인의 신원이나 투항 동기 등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지금까지 4만 명의 외국인이 이라크와 시리아로 가서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200여 명의 미국인이 시리아에서 IS 가담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8,000여 개 기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단속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염 퇴치를 금융위기 관리, 빈곤 퇴치와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환경부와 공산당 반부패위원회 소속 조사관 5,600명이 전국에 파견돼 지방관리들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이 하와이 시간으로 14일 오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에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참지 말고 직접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각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모든 해상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14일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미 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가 북미 지역이나 괌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하와이 시각으로 14일 오전 11시 57분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해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사일이 순안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날아가 일본 북부 상공을 지나 일본 동쪽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부처 간 더 자세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영공 방어를 담당하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태평양 사령부는 미국령 괌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위협들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에 대한 미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그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그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15일 오전 6시 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는 3,700여 km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추가 정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7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역시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는 14일 VOA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요청으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성명 채택이나 추가 결의안 논의 등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대표부도 VOA에 긴급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11일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과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비판하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 정권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원유 대부분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 강제 노동의 최대 고용주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재 결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취해야 할 행동의 천장이 아닌 바닥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영국을 방문 중이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과 만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원유는 사실상 모두 중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로부터 원유 금수 조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clear that with respect to oil and a complete embargo on oil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틸러슨 장관은 대북 원유 공급 전면 봉쇄와 중국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조치를 스스로 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 am hopeful that China as a great country, a world power will decide on their own and will take it upon themselves to use that very
북한이 현재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행보를 바꿔 미래의 대화와 협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중국 스스로 원유 공급이라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또 이는 과거에 사용됐던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며 중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수단을 거부하거나 폐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very powerful tool. It has been used in the past. And we hope China will not reject that or discard that as a very powerful tool that they alone.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가 매우 작은 조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자신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안보리로부터 훨씬 강력한 결의가 나오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서 각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월 중에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오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중국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and with the president of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나와 시진핑 주석은 각각 다른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매우 안전하다는 데 대해 자신을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 뒤 중국과의 관계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노력이 통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말만 한다고 비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지금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북한과의 관계 축소나 단절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계획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11월 중에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방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 수사와 관련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동적 수사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명확히 하고 싶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As Secretary Tillerson said before, we want to be clear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unquestionable ability to defend itself and its allie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핵무기를 이용해 일본 열도를 바다에 침몰시키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선동적 수사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재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거듭된 의무와 약속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데 일치돼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unanimous adoption of Resolution 2375 sends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Security Council.
한편 최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이날 UN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 임산부 관련 인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하원금융위원회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을 상정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은행의 대리계좌나 환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외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정치인, 관리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입니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험, 신용,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 재무장관이 의회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명단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측 상임이사가 각 회원국 정부의 돈세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에 IMF 행정 예산을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앤디 바 하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소위원장은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이번 법안은 사실상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람으로써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ays out a choice. Foreign banks can either do business that benefits North Korea or they can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이 법안은 외국은행이 북한을 돕는 거래를 하던가 미국과 거래하던가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 의원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만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의 금융망 차단에 중국은행들의 도움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egislative proposal before us today rightly recognizes the need to exert massive and immediat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그 외 무어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 무역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압력을 즉각 가하고 중국과 제3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어 의원은 다만 의도치 않은 결과를 고려해 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제재와 더불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6차 핵실험 이후 평양에서는 각종 축하연회와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들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개발 책임자인 리홍섭 핵무기 연구소장을 깍듯이 대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자축 행사에서 눈길을 끈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개발 책임자인 리용석과 홍승무를 깍듯이 모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평양 몽랑관에서 열린 연회에 리홍섭 핵무기 연구소장과 팔짱을 낀 채 입장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군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리홍섭에게 경례를 붙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회에서 리홍섭 소장과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혀두고 크게 치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고문별 과업을 제일 당당하게 현실적으로 관철한 핵 개발자들의 미운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핵과학자들을 위한 경축공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인민극장에서 열린 이 공연에 리용섭 소장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이어 이용섭 소장의 안내로 장내를 한 바퀴 돌면서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홍승무는 별 4개가 달린 대장 그리고 리용섭은 별 3개인 상장 계급장에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과거에도 큰 업적을 세운 과학자에게 장군 칭호를 준 적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리용섭에게 장군 칭호를 부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기 박사에 한데도 왕별을 줬거든요. 최고 계급에 해당하는 장령, 하지만 장군에 해당되는 그 계급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간인이지만은 아마 군에서도 존경받듯이 그렇게 3스타를 준 것이 아닌가.
리용섭이 핵개발의 주역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난 3일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수소탄의 실물 형태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에서는 리용섭이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은색 수소탄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을 볼 때 리용섭이 6차 핵실험의 전 과정을 총괄했을 것이라고 한국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말했습니다.
핵개발은 기본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분열 핵폭탄 만들고 거기에서 융합기술을 일부 적용한 그러니까 증폭 핵폭탄을 만들고 그다음에 증폭 핵폭탄에서 융합기술을 실험해보고 그것을 수소폭탄 기술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일련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용섭이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총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의 강인덕 전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섭을 극진히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를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원폭을 이용해가지고 중수소를 결합시키는 수소폭탄을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까지 발전시킨 거는 바로 이 핵무기연구소 소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수소폭탄의 아버지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리용석과 홍승무가 핵개발의 쌍두마차이긴 하지만 그 역할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리용석은 과학자인 반면 홍승무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당 차원에서 핵개발을 주도한 간부라고 김진무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정부를 지배하는 체제거든요. 홍승무는 당에서 핵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홍승무는 일찌감치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지난 2010년에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된 데 이어 2013년에는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이 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김정일 훈장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핵개발의 총책임자인 리용섭이 처음 서방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4년입니다. 당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돼 그해 11월 미국 당국자들이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이들을 맞이한 것이 바로 리용섭 영변 핵시설 소장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측 전문가들을 이끌고 영변을 방문했던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리용섭이 자신을 수석기술자로 소개하며 5메가와트 원자로 현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He called himself the chief engineer. The complex was a North Korean army.
북한에서 리용섭을 비롯해 여러 명의 핵과학자를 만나본 퀴노네스 박사는 이들의 수준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핵물리학 지식을 갖췄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 미북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자 리용섭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2004년 2월 리용섭은 핵 프로그램이 재개됐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변을 방문한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에게 추출한 플루토늄을 보여줬습니다. 또 2010년 11월에는 해커 박사에게 영변에 새로 건설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해커 박사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불리기 수백 기를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My jaw just dropped. I was stunned to see what looked like hundreds and hundreds.
리용섭은 2010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현재 리용섭과 홍승문은 모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홍승문은 2013년 6월 그리고 리용섭은 2009년 7월에 각각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전날 발표했었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에 이 평양과 같은 거리인 동해에 이 현무2 미사일을 실사격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15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또 강조했습니까?
한국 자체 군사력 그리고 미한동맹 차원의 굳건한 방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도발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북한을 규탄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좀 강도가 세지고
그렇죠.
있네요.
네.
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국제 공조를 전략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 유엔 안보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역량을 집중 필요했고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면서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다양한 위협 체계를 자세히 분석해 대비할 것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주장한 EMP, 전자기 펄스탄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현무 이 미사일에 즉각 대응 경고 사격을 할 것도 지시했다고 예.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에 동해로 현무 2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 중거리 미사일이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 250km를 고려해서 동해상의 같은 거리로 실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정권의 도발에 한국군이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예.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네네. 현무2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불발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발을 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발사 지점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한 발은 정확히 250km 밖에 목표물을 명중했는데
예.
다른 한 발은 발사한 지 이제 몇 초 만에 추락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논란이 좀 있는데요.
예.
이 현무2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무 2A, B가 있고 C가 있는데요.
네.
B는 500km, C는 700km까지 나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네.
그중에 이제 EA를 올해 들어서 이제 6발을 발사한 건데 처음으로 이제 추락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현무 EA의 미사일 한 대 가격이 이제 미월로 한 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자주 발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창고에 있던 것을 이제 발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한국 이제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문제를 즉각 발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하루 전에 포착했다고요?
네. 하루 전부터 발사 징후를 포착해서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 수위에 맞춘 즉각적인 무력 대응을 사전에 재가했다는 겁니다. 현무2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발사된 것도 이런 사전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즉각 보고를 받았고
네.
또 틸러슨 장관은 규탄 성명을 냈는데 미국과 한국 외교 장관이 통화를 또 했군요.
네, 한국 시각으로 15일 오전에 두 장관이 한 15분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세결이 채택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킨 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다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또 지속적인 미국과 한국의 연합방위 대응 태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 한일 6자 회담 수석 대표들도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역시 협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공교롭게도 전날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북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하루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고
네.
한국 정부가 강하게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표한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뭐 통일부가 그런 입장을 15일 브리핑에서 재확인했는데요.
예.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 주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말씀하셨듯이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엔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이기 때문에
예.
이를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통일부 브리핑에서는 뭐랄까요?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마치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해석할 수 있게 이제 네. 통일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네. 해서 이걸 또 다시 좀 추가 해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대변인과 취재진 사이에 이런 좀 설전이라고 하면 좀 이제 좀 과장됐겠지만
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가고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발단은 이제 이 부대변인이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로 북한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을 해서 기자들의 확인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유엔 결의가 최근 역대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금지를 차단할 뿐만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유에 있어서도 30% 이상이 차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필수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유엔 제재로 북한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답변하신 거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유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A는 B다라고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예.
발언이 마치 북한 주민을 어렵게 만든 게 북한 정부가 아니라 안보리 제재 때문인 것처럼 비춰서 취재진의 확인 질문이 이어진 건데요. 이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이제 있는 이제 발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분위기들을 어제 저희들이 좀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한국 내 정치권 그리고 한국 그 일반 네.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에서 나온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미 정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볼 때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할 때는 좀 이제 껄끄럽거나 이제 불편한 질문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답을 하죠.
예.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야 3당은 모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이제 촉구했습니다.
예.
북한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밝힌 지 바로 하루 만에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발사해 결국 우승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제 지적인데요. 또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했습니다.
네.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국민 여론도 이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도적 지원보다 안보에 더 신경 써라 이제 이런 이제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 잦은 미사일 도발에 많은 피로감 또 동시에 분노까지 이제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언론들이 이제 그런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시민은 AP통신에 북한 정권이 뭘 모르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정신이 없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뭐든지 자승자박으로 앞으로 자기한테 더 큰 불똥이 떨어질 거를 모르고 불장난을 하고 있어요.
예, 한국 시민들은 전쟁이 날 것 같아 걱정된다. 또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해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김정은 정권의 태도 때문에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또 뺨 맞고 돈까지 내어주는 꼴 아니냐 이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 정부의 반응 등 주요 분위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0 1-8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러시아가요, 이웃 유럽 국가들 가까운 곳에서 냉전 시대 이후 최대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사드 배치 이후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의 롯데마트가 결국 중국 내 영업점들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또 미국 소식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13일 회동을 두고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실시하는 연합군사훈련인 자파드 2017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러시아 서쪽에 접한 작은 나라인데요.
예.
발트해와 흑해 주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와 러시아 서부 6개 지점에서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 전투기 70대와 탱크 250기 또 해군 함정 10척 등이 동원된 걸로 러시아 측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이 같은 규모는 냉전 시대 이후 최대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장에서 참관하고 지휘관을 격려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훈련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우려를 표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벨라루스와 접한 발트해 연안 국가들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안보 협력체인 나토 측은요, 이 훈련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
나토 측은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도 이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예.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자파드의 진정한 목적을 추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 훈련이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훈련 과정 일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건데요. 러시아와 벨라루스 측은 훈련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벨라루스 영토 내부라고만 설명을 하고 어느 지점인지 특정하지 않은 훈련 장면을 그 외신에 소개했을 뿐입니다.
예.
또한 서방 측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수에도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발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것보다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훈련 참가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 걸로 보는데요. 당초 러시아 측은 12,700명이 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훈련 참가 인원을 한 8분의 1로 줄여서 발표한 거죠.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국가 간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예.
이 서방 측은 벨라루스와 연계해서 주변 여러 유럽 국가들을 위협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이번 훈련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개국, 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은 연일 이번 훈련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무력을 동원한 러시아의 영토 일부인 크림반도를 빼앗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측은 당시에도 러시아가 군사 행동에 돌입하기 직전에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에도 대외적으로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해서 강제 병합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지난 2008년 조지아 침공 때도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위장해서 실제 공격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예.
특히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등은 러시아가 이번 훈련을 계기로 벨라루스 주요 지역의 병력을 영구 주둔시킬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접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요, 훈련이 투명하지 않다는 불평을 거부한다고 밝히고요, 어떤 나라나 실시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훈련이고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과정이 실시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한 훈련을 발판으로 인접 국가를 침공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라고 군 간 당국이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요, 이번 일정은 순전히 방어적 본성을 가진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오히려 지역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나토 측이라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훈련에 서방 측이 병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롯데마트가 결국 멸각 절차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긴장 속에 결국 한국 롯데마트가 중국의 매장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롯데마트 측은 최근 매각 주관사로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매장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롯데마트가 중국의 마트 99개, 또 이보다 작은 규모의 슈퍼 13개, 이렇게 총 112개 매장을 운영해왔는데요. 이 가운데 74개의 마트는 상자들이 출구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등의 안전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예. 당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갔고요. 또 다른 13개 매장은 어려운 영업 조건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매장들도 우호적이지 않은 현지 분위기 때문에 부진한 매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롯데마트의 모기업은 이제 롯데그룹인데 네. 롯데그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해서 부지를 제공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 재벌 순위 5위의 대기업인 롯데그룹은요. 지난해 사드 배치를 위해서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제공했는데요. 이후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과 안전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예. 일련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은 보복성 조치 같은 건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규에 따른 타당한 조치들이라는 주장이고요. 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상영 중단이라든가 한국행 여행자 급감 등의 현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그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예. 중국 국민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이번에 완전히 철수를 하기로 한 겁니까?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롯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 중국 내 모든 매장을 다 매각할지 아니면 일부만 매각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최대한 많은 매장을 매각하겠다는 것이 회사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철수하지 않겠다는 게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측은 중국 내 매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버텨왔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이 이달 초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한중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롯데 측 설명입니다. 예. 롯데그룹은 그러나 마트를 제외한 중국에 진출한 다른 분야 사업의 철수나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저녁이었죠.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이 계속 뉴스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13일 밤 모임이 끝나고 결과를 두고 어제 말이 많았는데요.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동시에 국경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 하지만 국경 강화 협의에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불법 체류 청년 문제라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 다카 폐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추방하는 것을 좀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합의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곡 공약과는 다른 건데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수파 사이에서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경 보수파인 스티브 킹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합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모두 날려버린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백악관 고문으로 있다가 최근 해고된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극우 매체죠. 브레이트바트 뉴스가요. 앰너스티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기사를 싣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예, 앰너스티단? 이건 무슨 뜻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주려는 수장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수파들의 심기를 건드린 건 다카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장벽 건설 문제도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큰 장벽을 쌓아야 한다. 이게 뭐 보수 진영의 요구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 사항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논의하겠다는 그 말이 빠져버린 건데요.
예.
그래서 공화당 보수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유명한 보수 논객 앤 쿨터 씨가요.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국경 장벽이 없다면 자신은 대통령으로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을 선호한다면서 탄핵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백악관과 민주당이 그 합의 발표된 대로 국경 강화 방안에 합의된다면 불법 체류 청년 문제, 이 다카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대학가에요.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학교에 다니는 불법 체류 청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다카라는 이 제도 때문에 그동안 추방을 면했던 대학생들 규모가 상당히 큰가 봅니다.
네, 이 다카 대상이 한 8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35만 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대다수는 역시 대학생인데요. 명문 하버드대학교는요, 해당 학생들을 돕는 긴급 상담 전화를 개설했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행정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인데요.
예.
이 학교는 이민 단속 요원이 학교에 다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수풍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7도, 중강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7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15도, 사리원 아침 기온 역시 15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3도, 삼지연 아침에는 4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모든 해상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의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오늘 아침 폭발이 일어나 18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화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 지하철 지붕까지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흰색 플라스틱 통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수제 폭탄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피해 복구 작업이 진전을 이루면서 오늘 현재 주 전역의 80%에서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주 내 192만 가구와 업체들은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라고 현지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주 내 피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자들과 구조 요원들을 격려하고 물과 빵을 나눠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 어마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포트 마이어스와 네이플스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무원들, 긴급 구조요원들 덕분에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하와이 시각으로 14일 오전 11시 57분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해 추적했다며 초기 분석 결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이 미사일이 평양 순환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날아가 일본 북부 상공을 지나 일본 동쪽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는 3,700여 km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7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계속된 도발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북한 지도부가 추가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 기간 중 한반도 상황에 대한 회의를 관계국들과 따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도 이번 발사에 대해 또 하나의 무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적대 행동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 기업 4곳과 개인 7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제재 대상은 기술회사 1곳과 항공운송회사 2곳, 정보통신회사 1곳으로 특히 정보통신회사의 경우 미국의 대형은행들과 증권거래소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란의 도발적 행동에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 시리아 내 유혈 사태 조장, 사이버 공격을 통한 미국 금융계 교란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거래도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계에서 퇴출됩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 국적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 전투원이 시리아에서 체포돼 미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국인이 시리아 민주군에 투항한 뒤 지난 12일 미군에 인도됐다며 적국 전투원으로 간주돼 현재 국방부가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인의 신원이나 투항 동기 등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은 200여 명의 미국인이 시리아에서 IS 가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